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지난 수요일은 백투게더 한다고 3주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먼저 우리 교안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요점을 말해 보십시다. 세 가지로 요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육신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장례 지낸 뒤에 다시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면 변화된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밑가지가 되었다. 나사로의 죽음과 거듭남, 다시 삶을 통해서 그 자매가 마르다, 마리아 아닙니까?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밑가지가 되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그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여는 열쇠다. 애벌레가 허물을 찢고 나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애벌레가 그 허물을 찢는 고난을 피하면 나비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훈련,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익숙함으로부터 탈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그 일상적인 익숙함을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일상적인 익숙함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의 고난의 과정은 새로운 생명의 영광을 여는 열쇠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과 로마서 8장 18절은 너무 이거 간단해서 뭐 구역장님들 시켜드리면 자존심 상하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로마서 8장 18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번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구역 공부하실 때 구역에서 이 물음에 대해서 서로들 토론도 하시고 한번 각자들 의견을 돌아가면서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세월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부정적인 의미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2017년 5월 10일 하루 똑같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그 시간의 의미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똑같았는데 의미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인품이 더 고매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종교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이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나한테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 긍정적인 의미인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과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가다듬어가야 할 미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관광지에 가면 이름 쓰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이름이 돋보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누구에게인가 드러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만족해야 한다. 이거 이름을 과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름은 기호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건 자기 인격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내 인격은 완성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자랑하고 과시해도 돼. 자기 인격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인격은 끊임없이 가다듬어 가야 할 미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한번 논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표대로 삼고 있습니까?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뭘 표대로 삼아서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한 번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이나 혼란의 진통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다면 당신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열이나 분란이나 혼란이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분열, 분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근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why, 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항상 왜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분열, 분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소용돌이에서 지금 치고받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다툼이 일어났는가?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5번,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모든 면에 걸쳐 불가능함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 만능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계속 신앙은 부정됩니다. 하나님도 부정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은 유효한가? 신앙은 중요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묵상해 보십시다. 자, 창세기 1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홍수였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모두 노아로부터 사람들이 생겨나고 퍼져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노아의 계보에서 나왔으니까 언어, 말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 그거 먼저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시날 평지.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의미가 두 강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바벨론 평지를 시날 평지라고 불러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중부 지방이 됩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비옥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계속 동방으로 가다가 비옥한 시날 땅을 만나서 거기에 정착했다.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는 미케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민, from, 어디 어디에서부터 하는 전치사하고 케뎀, 동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을 정확하게 옮기자면 동방에서부터 가다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다가 라고 해도 억지로 따지자면 말은 되긴 되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동방에서부터 옮겨가다가 여기가 되게 좋은 땅이 있네. 이 비옥한 시날 평지 여기 살자 하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이제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동방이라는 말, 케뎀, 히브리 말로 케뎀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그게 케뎀이에요. 그러니까 동방하면 그 에덴이 있던 곳, 그곳이 동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에덴에서 살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실낙원하지 않았습니까? 실낙원한 인간들이 되돌아가야 할 원점이 동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옮겨갔다. 이거는 그 원점에서부터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들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원점을 떠나서 멀리 지금 떠나갑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계속 멀어집니다. 가다가 비옥한 시날 평지를 만나서 아 여기 우리 좋은 땅이다 정착하자. 거기에서 온갖 기름진 것을 다 먹고 배불리 먹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동방에서 이미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내 삶이 더 유복해졌는데 내가 더 기름진 거 먹고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원점에서 더 멀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썰어버리시고 그 노아 여덟 가족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면 무릇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임을 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원점, 케뎀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는가? 세상에 비옥한 것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래서 세월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세월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에게 세월의 의미는 뭐였나? 세월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반대로 신앙의 퇴보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단 하루도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에 정진하지 않는 한 세월은 나로 하여금 동방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뭘로 지었는가? 돌을 주워다가 돌을 쌓아서 짓습니다.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집과 섞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틀 속에서 네모로 이제 네모의 틀에 진흙을 넣어서 그 진흙을 햇볕에 말리는 겁니다. 그 진흙벽돌이에요. 그 진흙벽돌을 쌓아서 건축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쌓을 수도 없죠. 진흙벽돌이라는 게 마모되지 않습니까?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그게 다 씻겨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로 집을 짓거나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말려서 집을 짓는 것은 한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날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풍부하게 살면서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지다 보니까 어떤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었는가? 벽돌을 불에 구워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죠. 거기에 진흙 벽돌을 쌓을 때는 말린 진흙을 넣고 젖은 진흙을 넣고 접착제로 그 위에 마른 진흙 벽돌을 또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쌓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청을 발견했습니다. 일종의 아스팔트예요. 접착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불에 구운 벽돌 한 장 넣고 시멘트 칠하고 또 벽돌 넣고 칠하고 또 하니까 무한정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획기적인 과학의 진보이자 쾌거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사람들이나 항상 자기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거운 걸 전부 다 어깨에 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대에 들어가서 지게라는 걸 발명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발명이겠습니까? 지게에 이걸 지니까 많이 질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하게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수레라는 걸 발명했습니다. 동그란 바퀴를 만들어서 사람이 끌다가 아니야, 이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 짐승으로 하여금 끌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끌던 과학의 시대에 옛날 지게를 지던 과학 시대는 이 원시 시대입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짐승으로 하여금 짐을 끌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전기기관차, 전기기관 없는 자동차, 비행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항상 첨단과학시대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첨단과학시대에 산다 그러죠. 100년 지나보세요. 2200년도에 살 우리 후손들은 우리 2021세기 초반전에 살던 우리를 원시시대에 살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 신할평지에 살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첨단 과학 시대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 어느 정도로 자부심이 차 있는가? 사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비옥함,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과학의 진보, 그 두 개를 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야심에 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 여러분,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얼마나 높은 탑을 쌓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 과학 기술이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불에서 벽돌을 구워내고 역청으로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가 1960년도에 달 탐사를 시작하기 시작한 이래 한 50, 60년 지나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쏘아 올린 로켓은 불과 몇 개의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인데 그 몇 개 행성에 로켓하고 위성 보내놓고 마치 우주를 지금 정복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이 바벨탑으로 하늘 닿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의 야심에 찬 계획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자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짓는 그 탑 자체로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옛날 알렉산드리아의 유태인 철학자 필로, 그러니까 주전 20년부터 주후 50년까지 70년을 산 유대인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 히브리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을 벽돌에 새겨넣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데 벽돌을 불에 구워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그 벽돌에 자기 이름을 다 새긴 걸 계속 쌓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관광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그 프랑스 알프스의 몽블랑이 그 제일 높은 데 아닙니까? 그 몽블랑에 가면 3천 몇백 메타 그 고지에 그 이제 케이블카가 가는 종점이 있는데 거기에 내리면 거기에 한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왔다 갔다. 지 왔다 간 거하고 그 몽블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눈으로 한글 확인했고요. 그랜드 캐년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한글로 아무개 왔다 갔다 몇월 며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바벨탑을 쌓았다. 지금도 사찰에 가면 신축할 때 기와장에 이름 써서 시주하지 않습니까? 4월 초파일에 연등 달 때 다 이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 우습게 여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헌금하고 주보에 헌금자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 헌금, 11조 헌금 그 이름 빠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신학교 방마다 헌금자 이름이 다 명패 다 붙어 있습니다. 웬만한 큰 교회의 물품들 그 제공자 이름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대개 어떤 물품을 낡아서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앱니다. 그 자식 손자들이 그 교회 다니는 한은 못 버립니다. 그 명패가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니라 바벨탑 쌓은 거죠. 아까 큰 2번 질문에서 당신은 당신 이름을 과시의 대상으로 여기냐 아니면 끊임없이 가다듬어야 할 미완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과학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이름을 더 높이려고 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끊임없이 부정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역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이름을 과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끊임없이 가다듬어 가야 할 미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야심에 찬 계획입니다.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더 높이고 널리 널리 내세우자. 그 다음에 이 탑이 턱 이렇게 높이 서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흩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 탑이 표대가 될 거다. 이 탑을 구심점으로 삼자.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부와 과학기술로 탑을 만들고 이름을 내고 우리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는 촛대가 되자 자기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촛대가 되자는 거예요. 인간이 과연 자기 인생의 촛대가 될 자격이 있는가? 만약에 인간에게 자기 인생의 촛대가 될 만한 눈꽃만한 역량이라도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판단하시는가? 시편 5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셨습니다. 인간 중에서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선한 자가 있는가? 그랬는데 인간들이 보니까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모여 있으면 더러워져요. 함께 더러워져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이 혼자서 악을 하나를 행하는데 악 하나 행하는 인간 한 명과 또 한 명이 합쳐지면 악을 두 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면 그들이 행하는 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버려요. 함께 선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정결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죄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이 인간의 촛대가 되어서 인간을 뭉치려고 할 때 인간은 거대한 범죄 집단이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촛대로 해서 뭉쳤을 때 독일 나치가 일으킨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당시 독일인들의 촛대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촛대로 해서 뭉쳐서 대일본 제국을 만들었을 때 이 동아시아를 마구 유린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표대로 삼아서 뭉쳤을 때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연제부까지 팔았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언제든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스스로 표대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먼저 공표를 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말로는 베네하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네하 아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아담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과학의 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스스로 인간의 표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누구냐?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더 가깝게는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담의 아들들, 그 아담의 후손들이다. 그 아담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 그 죄공장에서 나온 후예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공장에서 죄의 DNA를 가지고 나온 그 죄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던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되고 싶은 거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틈만 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이름 더 높이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표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공표현해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시면 모르십니까? 여기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게 하늘에서는 멀어서 안 보이시나 봐요. 이런 걸 가리켜서 그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예. 신인, 하나님 신, 인, 인간, 신인, 동형, 같을 동자의 모양형, 동형, 동성, 같을 동자의 성, 성품성, 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신인, 동형, 동성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 옛날 임금들은 앉으면은 발을 놓는 발등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앉으시면 이 땅은 발을 놓는 발등상이시고 저 하늘은 의자가 확 높아서 저 위에 턱 앉아 계시고 발을 뻗으면 땅에 닿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안 내려오셔도 다 아시는 겁니다. 안 내려오셔도 다 아시지만 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체감하기 좋도록 이렇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잠언서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감찰하신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감찰이라는 이 우리말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표현은 말이죠. 광산용어입니다. 광산용어. 여러분, 산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 산 밑에는 금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금광을 뚫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다 뚫어보다가 금 나왔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캐고 철강을 캐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금맥이 있고 무슨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걸 그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도 안 보이지만 우리 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다 보신다. 그게 감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는 이것을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모르고 계시다가 자 이제 우리 저 암행 시찰 나가보자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아주 참 좋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세성사 공부를 할 때 영성은 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깨어있는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성 훈련을 하고 다녀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다. 나는 영성이 닦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드디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일이 다 잘 풀리고 더 내 삶이 비옥해지고 기름져지기만 한다. 하나님 때가 아니란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얼른 보면 하나님도 못 막는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 나갔다고 말입니다. 인간들 스스로 통제불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손보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통제불능되는 삶을 내가 스스로 살면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손 안 봐주시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거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구절이죠. 우리가 내려가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천지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만들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혼잡하게 하여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인간 간의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스스로 인간의 표대가 되려 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언어를 흩어서 혼잡하게 해서 소통이 안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인생의 표대로 삼는 사람들 간에는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신이에요. 서로 내 말만 맞는 겁니다. 아무리 한 집에서 같이 가족이 살아도 남편 아내라 해도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모든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표대라고 생각하면 가족 간에 소통 안 됩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서로 외국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으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간에는 소통이 안 되게 해놓으신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요? 흩으셨으므로 공표하십시다.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두 번째 조처 해결책, 인간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을 짓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 소통 불능, 두 번째 해결책, 흩어버리시는 것. 우리말 흩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 푸츠는 산산이 깨트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유리컵이 있는데 제가 이 유리컵을 저 바닥 앞으로 던져버리면 쨔르륵 하고 산산조각 나서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푸츠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푸츠 그렇게 해서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겠다. 인간들은 뭘 면하자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 똘똘 뭉쳐 살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 똘똘 뭉쳐 있으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될 뿐이거든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아까 7절에 혼잡하게 하다 공표하셨죠? 그러니까 9절에 바벨을 공표하시고 그 혼잡하게 하다를 줄로 연결해 놓으십시다. 7절에서 혼잡하게 하다 이거는 동사인데 히브리어 동사 바랄입니다. 그런데 그 명사형이 바벨이에요. 혼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들이 탔는 탑 쌓으려고 했던 탑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리시고는 이거는 흩어짐을 면하는 상징이 아니라 혼잡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내 목표하십시다.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혼잡하게 하셨다. 이게 아까 동사 바랄 그 동사지요. 또 여호와께서 내 목표하십시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공표하십시다. 8절에 아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공표하셨죠. 그 흩으셨다 연결을 해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로 만드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는 걸 똑같은 말을 9절에서 반복을 하는데 주어 여호와가 두 번 반복됩니다. 이 9절은 없어도 돼요. 8절에서 끝나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언어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흩으셨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그들 언어 혼잡하게 바벨이 되었다. 그들을 흩으셨다. 또 반복을 하는데 여호와라 하나님 그 주어를 두 번을 되풀이합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을 쌓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으시고 소통 불능이 되게 하신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히틀러 나치 제국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본 천황의 일본 제국주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경배받던 일본 천황이 인간 선언해야 했습니다. 중세기 로마 천주교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 신앙생활 하신 그 연조대로 쭉 과거로 되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70년대 그 잘 살아보세 하면서 교회가 말입니다. 마치 경제적인 부를 얻으면 복을 얻는 것처럼 그 번영주의 신학 그리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무슨 수를 써든 교인만 많아지면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복음이 왜곡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7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은 차치해놓고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 70년대 초반부터 크리스천 대기업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런 기업을 만들었다고 간증하고 다니신 총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다 정확하게 댈 수 있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 기업들 다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 바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돈만 많이 주시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복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70년대부터 있었던 그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 지금 겨우 명맥을 유지하거나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9절에 두 번을 여호와께서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신다 강조합니다. 4번 이제 2번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1번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세월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부정적인 의미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워간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라면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동방에서부터 멀어진 겁니다. 신앙의 원점에서 멀어진 거예요. 내가 예전에 비해서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는데 내 중심은 동방에서 아득하게 멀어져 버린 겁니다. 2번,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과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가다듬어야 할 미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한 수고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기분 나쁘다. 언짢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 난 다시 그런 봉사 안 한다. 내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바벨하는 사람이야. 내가 내 이름 과시하려는 사람들.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하는 일을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지 마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안 써주면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한 일을 나팔을 불어야 행복해합니다. 바벨이죠. 3번,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표대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돈을 더 신뢰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더 신뢰한다. 내가 더 신뢰를 할 때 돈을 쫓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대로 삼지 않는 모든 인생은 실은 자기가 표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귀중하다고 판정을 내린 사람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욕망, 내 판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나를 표대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표대로 삼지 않는 한 내가 창세기 9장 바벨 사람들이다. 4번,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이나 혼란의 진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면 당신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이름을 더 드러내고 스스로 인생의 표대가 되려는 바벨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언젠가 깨어져야죠. 그게 안 깨어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바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꺾어주셔야죠. 내 인생을 푸츠, 산산조각 나게 해주셔야 그 인생을 다시 붙여주실 여호와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5절,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모든 면에 걸쳐 불가능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 만능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불변입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성은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데서부터 꼽힙니다. 오늘날 정말 과학이 발전했죠. 인공지능 뭐 대단합니다. 이제 뭐 미래 세계에는 그 로봇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전문가들은 무섭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학 대단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40년 전이었다면 말기암으로 수술받고 이렇게 못 살아있겠죠. 말기암으로 수술받고 제가 4년째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서 인간의 수명을 200년으로 연장시켜준다 해도 AI가 발전되어서 로봇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처리해준다 해도 그 과학과 의학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못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과학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지점에서는 신앙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점,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우리의 영성은 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킬 수 없다.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과학의 발전을 맹신하며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스스로 표대가 되려 한 것은 무엇을 망각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아까 바벨을 짓는 그 사람들을 그 5절이 말입니다. 베네하 아담,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아담이 뭐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버리는 인간입니다. 그 육체의 호흡으로 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호흡으로 숨을 쉬면 쉴수록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면 호흡을 하는 만큼 내 생명은 단축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한 거예요. 바벨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숨을 얼마만큼 쉬었던지 간에 그만큼 내가 죽었구나. 이 숨을 쉬면 쉴수록 내가 계속 죽어간다. 이것을 알았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26절의 에노스 시대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그 육체, 소멸되어가는 그 육체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름도 낼 것 같고 영원히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의 호흡만으로 살려 하다가 영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9장 사람들입니다. 2번,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린 인간들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그 임재 속에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다른 언어, 방언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들의 언어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한 말, 그 방언, 다른 언어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서 현지 언어를 모국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다 찾아와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천사 제자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무리가 모여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히브리 말만 모국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고 히브리 말 중에서도 갈릴리 사투리만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여전히 자기네들 말로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언어로 들은 겁니다.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지금 외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했을 뿐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각각 그러니까 각각 다른 레시피를 꽂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전부 사람들은 자기 모국으로 지금 알아듣는 겁니다. 거기에 도대체 누가 있는가?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자리에 16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6개는 다 다른 언어를 사용, 지방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갈릴리 말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각자 고유의 언어로 지금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인간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것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인간 간의 소통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간의 마음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게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쟤들 저 새 술에 취했구나. 그냥 술에 취했다 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술을 먹으면 평소에 말을 하기를 꺼려하던 사람도 술 먹으면 말이 많아져요.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술 먹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횡설수설하잖아요. 햇말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횡설수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술에, 자기네들이 알 수 없는 새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지금이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을 먹었겠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요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공표해 보십시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환상의 공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 꿈 공표,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또 예언할 것이요, 공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 공표, 불 공표, 연기 공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줄을 그읍시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거 지금 술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우리는 외국말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다 각각 너희 언어로 알아듣고 우리 가운데에 소통이 된 것은 바로 요엘에서 예언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셨기 때문이야. 니네들 다 알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꾸고 남종 여종도 예언하고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고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요엘이 예언한 것과 같은 현상은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언한 청년도 없었고요. 꿈을 이야기하는 늙은이도 없었고요. 뭐 연기 난 적도 없고 해가 변해서 뭐 어둠이 되거나 달이 피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요엘이 말한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 단절된 인간의 언어, 단절된 소통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뒤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주시면서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의 호흡을 하면서 죽음의 밥이 된 거죠. 호흡을 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 잃었던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할 때 바로 그들에 의해서 단절되었던 인간 간의 소통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진 창세기 9장 인간들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창세기 9장의 인간들은 죽음의 호흡으로 천년만년 살려고 하다가 영영 죽어버렸고 제자들은 죽음의 호흡을 살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함으로 오히려 사람의 소통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3번, 지난주일 설교의 키워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공부에 적용하여 설교해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을 대문자 X로 표현할 때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자꾸 우리의 하나님,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네. 내가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꾸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로 삼는 바벨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역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꺼내서 명령하면 돼. 나의 하나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예요. 부르고 이거 해결해줘. 그리고 해결되면 나는 또 내 마음대로 바벨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X의 아랫부분으로 확장되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X의 윗부분만에 머물러서는 자칫 바벨의 사람이 될 수 있다. 4번,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가 아니라 은, 당신은 창세기 9장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속한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가족 간에 말이 소통이 되고 있는가? 아내 말을 남편이 알아듣는가? 남편 말을 아내가 이해하는가? 아니면 서로 화성 검성에서 와서 서로 다른 언어 하는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되고 있는가? 그게 되면 사도행전 2장 사람이고 안 되면 창세기 9장 사람인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육체의 호흡을 의지하려는 바벨의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소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5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실 때 결단은 그날 하나 하는 겁니다. 뭐 결단하겠습니까? 했는데 쭉 쓰죠. 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실 때 결단은 하나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교정하시면요. 1년이면 51하고 10년이면 500개입니다. 10년이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공부를 쭉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결단하시게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를 대개 가셔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9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사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앞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벨의 삶을 추구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장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되었던 인간 간의 소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단절되었던 인간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9장으로부터 사도행전 2장으로 건너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